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정 기자 함께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프라이머리스 알아봤었죠.
네, 프라이머리스는 프라이머리 일렉션을 말하는데요. 이 넓은 의미로 미국 선거에서 각 당의 지명을 받기 위한 예선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승리한 사람이 11월에 본선거에 나가게 되는 거죠.
네, 이 예비 선거 방식이 각 주마다 다르죠.
네,
이 대부분 주가 대중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은요, 아이오와 주처럼 코커스, 그러니까 당원대회를 여는 곳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각 주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 선출 방식을 정하는데요. 이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뉴햄프셔주 같은 곳에서는 일반 유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 좁은 의미의 예비선거, 그러니까 직접 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아이오와주 같은 곳에서는 당 지도층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코커스, 당원대회를 여는 겁니다.
예, 이 당원대회는 특정 정당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후보가 더 좋은지 의논한 뒤에 예, 투표로 후보를 선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코커스 당원대회는 사실 전체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하진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원들이 긴 토론 과정을 거쳐서 후보를 선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민주적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용어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V is for Vice President.
네, Vice President, 부통령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 부통령이 누군지는 당연히 아시죠?
네, 알죠. 요즘 한창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치인이죠. 바로 조 바이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혔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그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부통령이 과연 출마할 것인가? 여기에 그 많은 사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바이든 부통령이요, 얼마 전에 개인적인 큰 아픔을 겪었죠.
네, 몇 달 전에 장남을 뇌암으로 잃었는데요. 그래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조만간에 거취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바이든 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하고 매우 돈독한 사이인 걸로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 보 바이든의 장례식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추도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바이든 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협력자로서 국정에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통령은 그저 상징적인 자리에 불과했는데요.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부통령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들이 둘인 어머니가 있었다. 한 아들은 뱃사람이 돼서 바다로 나갔고 다른 아들은 미국의 부통령이 됐다. 그 뒤 아무도 두 아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네, 1960년대 말 린든 존슨 대통령 당시 부통령을 지냈던 휴버트 험프리의 말입니다. 미국 부통령의 역할이 얼마나 미미한지 빗대서 한 말인데요. 사실 대통령이 건재할 때는 부통령의 존재감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워싱턴 가톨릭대학교 정치학과 필립 핸더슨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John Adams, I think, was the person who said after serving.
부통령 자리란 침이 가득 뱉어져 있는 통만한 가치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가 한 말로 기억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부통령직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변화해 왔습니다. 핵무기가 출현하고 유사시에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확실히 명시된 수정 헌법이 통과되면서 부통령의 권한이 커졌죠.
선거인단은 대통령 후보 중 두 명에게 투표한다. 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단, 선거인단 총수의 과반수가 넘는 표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부통령이 된다.
미국 헌법 제2조 제1절의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 내용은 수정 헌법 제12조에 의해서 무효가 됐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스티븐 웨인 교수입니다.
미국 헌법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 다음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부통령으로 앉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당 제도가 발전하면서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부통령을 고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당 내 파벌의 균형을 고려해서 부통령 후보를 고르게 됐죠. 그러면서 부통령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194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역사적인 네 번째 임기에 취임한 지 석 달 만에 사망하면서 해리 트루먼 당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는데요. 웨인 교수에 따르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부통령 자리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부통령이 좀 더 국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은 미국의 전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폭탄 개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부통령에게 어느 정도 권한과 존재감을 준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리처드 닉슨 부통령이 해외 나갈 때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줬죠. 존 F. 케네디 대통령 역시 린든 존슨 부통령에게 비슷한 역할을 주었고요. 부통령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린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참석하는 모든 회의에 부통령이 참석하게 하고요. 또 백악관 안에 부통령 사무실도 내줬습니다.
Would you all please raise your right hand and I will read the oath. Do you solemnly swear that you will support?
미국 부통령은 상원의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통령이 직접 상원 회의를 진행하는 일은 드물고요. 상원 표결에서 찬반 같은 수가 나왔을 때 그 균형을 깰 수 있는 한 표를 행사할 뿐이고 보통 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부통령은 그 밖에도 국가안보회의의 일원이고요. 각종 국가조언위원회의 의장을 맡거나 대통령 특사 등의 역할을 하는데요. 지난 2008년 대통령 선거 당시 조 바이든 후보와 세라 페일린 후보가 부통령 후보 공개 토론에서 한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With regard to the role of the vice president, I had a long talk as I'm sure.
부통령의 역할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 후보와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바마 후보는 제게 의회와의 협상에서 선봉에 서달라고 했고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모든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올바른 조언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존 맥케인 대통령 후보가 중점을 두고 있는 현안 가운데서 제가 어떤 분야를 이끌 건가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미국의 에너지 자립 문제, 또 전반적인 정부 개혁, 그리고 장애의 아동을 둔 가정을 돕는 일 등을 맡아서 이끌어달라고 맥케인 후보가 부탁했습니다. 전 기꺼이 그런 일들을 할 날을 기다린다고 대답했죠.
네, 부통령으로서 하게 될 역할에 대해 두 후보의 대답이 많이 다르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이처럼 부통령이 하는 일은 대통령이 어떤 일을 요구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다시 스티븐 웨인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입니다.
Whatever the president desires. Vice president is at the beck and call.
대통령이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을 의회와의 예산안 협상에서 중심 인물로 삼고 있고요. 이전에 클린턴 대통령은 고어 부통령에게 인터넷 개발을 맡겼죠. 부시 대통령 당시 딕 체니 부통령은 국가안보 문제에 크게 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이 하는 일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데 달렸습니다. 현대 부통령은 닉슨이나 케네디 대통령 정부 이전의 부통령들에 비해서 훨씬 더 눈에 띄는 역할을 하고 있죠. 또 행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요.
Part of our responsibility as we saw it was not to forget the terrible harm that had been done to America.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에 재임한 딕 체니 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권한이 막강했던 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때 체니 부통령은 보통 대통령이 결정하는 정책의 대부분을 스스로 정했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스티븐 헬스 선임 연구원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경험이 전혀 없거든요. 텍사스 주지사를 지낸 게 전부니까요. 그래서 딕 체니를 부통령으로 지명했습니다. 체니 부통령은 막강한 하원의원 출신이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워싱턴 정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체니를 고른 겁니다.
하지만 체니 부통령은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행정명령을 무시하려고 하는 등 권한 밖의 행동을 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치 분석가 노만 온스타인 씨의 얘기입니다.
Having a vice president in the loop.
부통령을 대통령이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측근이나 정치적 조언자로 두는 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어떤 실질적인 일을 맡기는 것도 괜찮죠. 하지만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대해 꽉 막힌 사람을 부통령으로 두는 건 솔직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가면서 미국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이 점점 확대되어 온 것처럼 부통령직 역시 많은 변화를 거쳐온 걸 알 수 있는데요. 미래 미국 부통령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바이스 프레지던트, 미국 부통령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이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 부통령이 계승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미국 역사에서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모두 9번입니다.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해서 4번은 이 대통령이 암살된 경우였고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이 재임 중에 대통령이 병으로 숨져서 부통령이 계승한 경우도 4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면서 당시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죠.
네. 자, 미국 대통령 관저는 백악관이지 않습니까?
네.
백악관에서 업무도 보고 생활도 하는데요. 부통령 관저도 따로 있겠죠?
네,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미 해군 관측소 내에 부통령 관저가 있습니다. 이 1893년에 지어진 집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악관처럼 바깥 벽이 모두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는 미 해군 관측소 소장의 관저로 지어진 집인데요. 1974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때부터 이곳을 이 부통령 관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 그 월터 먼데일 부통령 때부터 미국 부통령은 모두 이곳에 들어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통령에 관해 전해드렸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English Video 보내드리도록 하죠.